여러분, 즐거운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 이번 성탄 주일 그 설교를 준비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강해 설교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또 교회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오히려 좀 시기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절을 읽으신 것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시고 또 그분들은 진리시죠.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또 위격이 있는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또 말씀이 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온전한 흠 없이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 없이 온전한 삶을 사시다가 흠 없이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흘 만에 흠없이 온전한 새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시고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에 우리와 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그 개혁주의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유행하던 그 제자훈련을 한 직장을 다니면서 한 3년 반 정도 제자훈련을 받고 또 직장에서 또 성경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게 벌써 한 15년, 16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직장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세 명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이 그때 당시에 다 불신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공부를 같이 하는 와중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중 둘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아주 신실하게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거를 제가 보고서 와 정말 저 울었습니다. 울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야 이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를 제가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교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잘못 가르쳐서 그 배움을 받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성장이 더디게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중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개혁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논리적인 모순이 제가 느껴졌고 그 모순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쭤보고 했는데, 글쎄 제 수준이 뭐 이게 신학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할 만한 정도의 그런 답변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대주의와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따르는 이 신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이제 물론 사랑침례교회 동영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너무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원래 보통은 이제 그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생각을 그때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덜컥 나서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멈추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도 이게 저쪽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려서 그래서 막 공부도 막 하고 그러다가 사실 제가 개혁주의에서 이 세대주의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혁성경에서 킹제임스로 넘어오는데 한 7년에서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두 시스템이죠. 한 두 시스템의 차이를 이제 조금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둘 다 이제 성경 무고의 교리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격이 다르죠. 여기 이제 킹제임스 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단어 수준까지 온전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다고 믿는 거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돼 있지만 사실 그 교단이나 어떤 그런 교파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원본에는 당연히 원문에는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어떤 쪽에는 또 뭐 어떤 사본이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사본이나 본문이나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이가 또 구원론에서 많이 차이가 있죠. 예정론하고 여긴 이제 우리 킹제임스랑 세대주의 쪽은 이제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유의지를 사용한다고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비유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선 세 개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저는 그 자유의지가 그 밑에 있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담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걸 막아야 물이 당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물 구원이 당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 공이 어디 있냐 했을 때는 그 그릇 안에 담긴 물의 면적을 은혜라고 그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선은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밑에를 선으로 막았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공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성경 해석적인 면에서는 둘 다 그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세대주의 쪽은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다 일관적인 문자적 해석을 하고요. 하지만 그 개혁주의는 이제 많은 부분의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 실존 인물하고 다 믿고 하지만 특히 예언의 성취하고 종말론에서는 이제 비유 상징을 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비유 상징 해석의 가장 이제 중요한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느꼈는데 제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킹제임스 세대주의가 저는 이제 논리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를 이해를 하기를 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와 닿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 7, 8년 동안 이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옮기지 못하고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수준까지 온전히 다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에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성경 구절에 그게 이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소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그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 100%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이런 용어의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자적 해석이 위험하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적 해석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기계적인 문자 해석.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몇 주 전에 놀이동산을 갔는데 아니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이러면 이제 그걸 갖고 야 놀이동산이 목욕탕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기계적 문자 해석이죠. 이런 기계적 문자 해석은 세대주의에서도 이거는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세대주의 이 시스템에서의 문자 해석은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일상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기본 상식이 있고 문화를 공유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시를 가사로 해서 노래를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바로 이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유 해석 적용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한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은 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발견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꼭 나갔구나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1차적 의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개혁주의의 비유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의미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2차적 의미, 다른 영적 의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를 폐기해버리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적 해석.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제 설교에서 나오는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뭐 다수사본, 소수사본, 다수사본은 안디옥 계열, 비잔틴 사본, 그 다음에 소수사본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늘 주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수사본에서 나오는 이제 공인본문, 그 다음에 소수사본에서 비평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인본문에서 이제 KJV가 나오고, 킹제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평본문에서 현대역본들이 나온.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물론 KJV, 킹제임스 쪽이랑 이쪽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결론이고 왜냐하면 저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나중에 손자들까지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심증을 가지고 판결할 수 없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마음은 끌리지만 이거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 사본학하고 번역이 뭐 이렇게 잘못됐네, 안 됐네, 그거를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울기는 하지만 그걸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100% 입증된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니까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종교개혁이 이제 밑거름이 된 게 바로, 영어 성경 번역, 그 다음 독일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번역하고 인쇄술인데요. 성경 번역자들의 그때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예요? 모두가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읽기 쉬운 성경이 지금 있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시초가 돼서 지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읽기 쉬운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이 뭔지 찾는데 사본학, 번역학,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전문가들이 다 골머리를 해갖고 이거를 찾을 수 있다면 도대체 읽기 쉬운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기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 그거는 당연히 개혁주의에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읽기 쉬운 성경을 번역했으면 분명히 그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사본학이나 이런 거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 존중하고 그분들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근데 아, 제가 거기 그거를 근거로 제 일생 일대에 결정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에 지금 밝혀지고 논쟁 중인 걸 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7, 8년을 끌었는데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고민을 이게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걸 실패하면 나는 남고 만약에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옮긴다. 그래서 논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논증의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일단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둡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제가 개혁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다 공이 동의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의 결정이나 모든 게 성경의 전반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본학, 번역학 등의 그 논쟁적인 주장들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거죠. 그 보류입니다. 무시가 아니고 보류예요. 그리고 성경과 확인된 사실, 상식만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냐? 문자적 해석이 맞냐? 비유적 해석이 맞냐? 그래서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인용을 했을까?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의 기자들이 다른 구약의 구절을 인용을 할 때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맥락에서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비유 상징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 다음에 신약 기자가 다른 신약을 인용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어떤 해석 방법으로 했는지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약이 구약학은 인용을 할 때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거 십계명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결법 이런 제사법, 그다음에 희년 안식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들이 있어요. 다른 예들이 보면, 이거는 보면은, 열왕기상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지금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 본인이 자격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걸 보고서 왕이 이렇게 했으니 왕조가 끊길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구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무엘 상에서 이 사무엘 상 기자가 사무엘 상이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가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정당하다라고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역대기의 저자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제 제사제도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자기 이제 주장을 펼치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도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 이거 역사적 사실인데 이런 걸 진짜 이렇게 하신 엄청난 힘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그런 부탁이죠. 이런 부탁이. 그래서 여기까지도 보시면 이 구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문맥대로 인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할 때 이제 창세기를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이 나온 장면, 아브라함 만나는 장면, 그거를 인용을 하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소돔과 고모라도 당연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인용을 하고요.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돌로 맞아 죽기 전 그 설교를 할 때도 그 창세기 내용을 이제 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신약의 구약을 인용할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문맥에 맞게 인용을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이 신약을 인용할 때는 어떠냐? 좀 지루하시죠?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약이 신약을 인용할 때,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가면 여기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냐? 이게 바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밟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니라. 이거 비유 상징 해석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한 정의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차적인 이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군요. 이걸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그리고 이게 이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일을 시켰으면 지금 대가를 정당하게 지금 치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 해석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정의된 비유 해석은 아니다. 이건 사실은 문자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 사신 말씀을 그대로 또 문자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은 구약이 구약을, 신약이 구약을, 그 다음에 신약이 신약을 인용할 때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어떻게 했냐 보시면 이혼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출애굽, 안식일, 그 다음에 뭐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혼인관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이거 다 사실로 보고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문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맥에 맞게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문자적인 성취냐 아니면 비유적 성취냐. 이건 바로 성경에 있는 예언에 대한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나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까, 비유적으로 성취가 될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본 게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왔나,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를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는지, 그 다음에 비유 상징적으로 성취가 됐는지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죠. 이사야서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왕이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그다음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유다 왕조 몰락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된 거, 이거 다 문자적으로 예언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저희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 보면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것을 소리내어 부르고 밝히 알리며 나를 위해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오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올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자, 이렇게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히 자세히 내가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다른 신들은 비스그림을 하게, 저기 뭐 전보로 가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전보로 가면 다 비유로 얘기하죠. 물가에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뭐 주소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죠. 뭐 몇 번지 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딱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부인을 못하지. 이게 예언을 그냥 얼버무려서 한 다음에 그거 봤지 맞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박.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언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는 걸 보고 그걸 알아라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네. 처녀에서 탄생하셨죠? 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라마의 통곡이 있었죠? 그 헤롯이 그 사람 막 죽이죠, 아기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나요? 말 타고 입성하셨나요? 나귀 타셨어요. 네. 손과 발 찔리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걷어가지고 제비 뽑게 했나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나요? 아, 뼈가 꺾이셨나요? 꺾이지 않으셨나요?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바로 이거를 확증을 몇 번을 해주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자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문자적으로 성취된 거를 마태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 왜? 예수님이 메시아다. 니네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이 다 예언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됐는지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뭐 성인이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징집돼서 끌려가고 너무나 위급 상황이라. 그 다음에 여자들도 다 끌려갔다고 성인이면 다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집에 남는 거는 아이들밖에 없죠.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다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전달이 왔어요. 자, 이제 12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인천역에서 파란색 특별 피난 열차를 이제 출발할 예정이니까 당장 당신들 아이들한테 각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걸 알려라. 이거 놓치면은 끝이다. 그럼 이제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또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야, 12월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인천역으로 가서 10시에 출발하는 파란색 기차를 타라 이렇게 편지를 쓰겠죠. 이렇게 쓰실 분 계신가요? 여기서? 예. 이거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놓치면 죽는데, 내 새끼가 죽는데,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모든 예언, 그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또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여러 이제 공간 복음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누가 복음만 제가 21장만 제가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성전 파괴된다는 거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먼저 포위될 거,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거 이게 쭉 이제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될 거고 그때까지는 이제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또 엄청나게 자세한 예언을 하셨죠. 이게 뭐예요? 이거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보고 이런 일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때가 왔으니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깨어 있으라. 전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초림을 놓치면 지옥으로 가는데 재림은 놓쳐도 좀 괜찮지 않나. 어차피 구원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날이 오고 또 휴거 후에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보고 벌어진 일들 보고 이게 진짜구나 깨달을 일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세히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 보존 약속하시는 게 바로 누가복음 21장의 32절, 33절 말씀인데 그런 재림 때 예언을 쭉 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 그냥 지네들이 말씀이 그냥 알아서 안 없어질 테니까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 여기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예언을 줬는데 말씀이 바뀌거나 빠지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게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줬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거 다 성취될까지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그 말씀 붙잡고 이거 확인하면서 깨어있어. 저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금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예언이 지금 두 타이밍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AD 30년경에 이제 AD 70년에 벌어질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바로 그 포함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일부가 성취가 됐고 그다음에 재림 때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것이 황폐함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세푸스 1세기의 역사가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AD 66년에 그 시리아의 총독 갈루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먼저 포위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서 막 정말 파죽지세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성전 앞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이유로 그냥 다 철수를 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도 몰라요. 물론 뭐 로마의 정치 상황이 뭐 어땠고 막 이런 추측은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비로소 4월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갈루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걸 딱 보고서 예수님이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하고서 도망갔어요. 산들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제 요르단강이 있잖아요. 요르단강 이쪽 건너편 북쪽에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산자락이 다 있고 거기 그냥 바로 산들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펠라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포위를 했을 때 그때 유월절 주간이어갖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포위를 하는 바람에 일단 성을 포위하면 옛날 보면은 물을 끊어요, 먼저. 그로 들어가는 강이건 개울이건 물을 끊어서 물이 없게 만들고 음식을 다 끊고 하는데 그래서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 물론 좀 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 죽었습니다. 위로 도망가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바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바로 역사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게 맞다. 성경 전반에서.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단 성경 전반에 걸친 성경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문자 해석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더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성경이 얼마 정도로 정확해야 되는가? 물론 뭐 말 한두 마디 빠져도 그래도 뭐 이게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로 정확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의문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예수님의 성경을 사용해서 이제 교리를 논증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바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곱 형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그 형수였던 사람하고 동침을 해서 이제 그 자녀를 분깃을 이제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곱 막내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의도였어요. 근데 의도를 간파를 하시고. 이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이게 어디냐면 모세가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본인을 모세한테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서 I am thy God of father,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비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비동사가 현재형이잖아요. 이 현재형 시제를 가지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걔네들의 하나님이었어라고 과거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현재로 말씀하신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분명 니네 비동사 이거 현재 맞지? 그래서 부활은 있는 거야라고 논증을 부활 교리를 이걸로 논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면은 안 되는 해석이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구약 성경은 그때 문자 하나 단어까지도 이제 보존이 됐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거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으로 찾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할까 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원문까지 안 되는 실력에 막 구글을 막 해가면서 찾았는데 원문도 단복수 차이가 시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나의 시드, 너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시드가 씨엣이죠. 씨. 씨가 단수이라는 걸 근거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들이었으면 시드가 복수, 시즈라고 돼야 되는데 시드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그냥 자손들이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논증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단어의 단복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논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단복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 죄들과 죄, 복수와 단수를 구분하면서 이제 구원론을 더 확실히 해주죠. 이게 헷갈리면은 이제 구원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짓는 죄랑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받는 죄랑은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이제 우리가 맨날 짓는 죄.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려 버리면 이제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아서 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수복수 차이로, 단어 하나의 단수복수 차이로 교리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가의 답은 최소한 성경에 예가 나온 최소한 동사의 시제, 명사의 단복수가 구별, 정확히 구별할 때일 정도로 정확해야 된다라는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문자적 해석, 문자적 성취, 그 다음에 단복수, 시제, 단어 수준까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이 보여준 해석 방법과 성경이 보여준 신학을 정립해가는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크리스찬의 모든 것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문자적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결론이 이제 났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 단어까지, 단어 수준까지 보존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된다.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보존되어 있냐가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럼 현대역본이나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는 제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물론 원본에는 보존이 돼 있다. 근데 원본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본이나 뭐 이런 거에 총체적으로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단어 보존이 아닌 의미 보존도 보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지만 또 이제 KJV 이 킹제임스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제 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킹제임스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이지만 그게 온전히 다 보존되어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답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었고 단어 수준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도 돼서 이게 원본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극단이죠. 이거는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원래 그리고 첫 번째는 이미 지금까지 결론에서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그 개혁주의에서 말한 건 총체적으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좀 금송아지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네, 보여줘봐. 근데 못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히 알아. 근데 보여줘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총체적으로 보존이 됐는데, 근데 지금 없잖아요. 우리 손에 없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여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현대역본이랑 다 킹제임스랑 다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제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뭐가 그러면은 맞는 거고 뭐가 뭐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레벨의 사람에서는 총체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랑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문자적 해석과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만드는 방법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어가 다 번역본보다 다르고 하니까 이 단어가 저쪽에서 저쪽 번역본에서는 또 같은 의미로 안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확신 있게 일관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모든 결론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건 한 번역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질문이, 그럼 단어까지 보존된 말씀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답변이군요. 저도 헷갈립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4번 원본 본문에 뭐 있다고 믿어요. 물론 총체적으로 있다고 믿어요. 원문은 당연이고, 그 다음에 4번도 총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비교 분석해가지고. 하지만 한 번역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고, 이게 되지. 그럼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이거를 다 비교를 해서 때를 분별하라고 해놓으시고 그다음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는 공허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문자적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 성취가 됐고 예언들이 그다음에 시제 단어의 시제랑 복수 단복수 수준까지도 보존이 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 번역본에 온전히 보존이 돼야 그래야지 이 모든 게 다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 그럼 이제 질문이 한 번역본이면 그 어느 번역본에 보존이 돼 있나?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본문을 보면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본문에서 이제 번역되어 나온 이제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킹 제임스가 이 공인 본문에서 나온 거고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틴데일이나 뭐 이게 쭉 이게 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왔고요. 그다음에 이 비평 본문에서 나온 거는 뭐 NIV, ESV, NASB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이 많은 번역본 중에 도대체 어디에 온전한 말씀이 있냐 이거죠. 근데 뭐 이런 비평 본문은 뭐 자유주의 신학을 뭐 영향을 받아서 뭐 했고 뭐 저도 심증은 가죠. 심증은 가는데 심증 가는 거 갖고 제가 근거를 안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평 본문의 편집자들하고 번역자들이 그 없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외입니다. 딱 그거 하나로. 왜냐하면 온전히 보존된 번역본을 찾는데 그냥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제외다.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은 공인 본문 밖에 없고 그 다음에 TR 그러니까 공인 본문이 Textus Receptus인데 TR이라고 그러죠. TR과 TR 계열 번역본들인데 이 중에 있겠죠. 그럼 이 중에 뭐냐 이거예요. 이 중에 자 이 중에 이제 이런 번역본들 이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한번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번역본들 중에 뭐 틴데일 성경, 뭐 매튜 성경, 비숍 성경 다 해서 KJV 다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럼 교회사적으로 장기간 안정되게 사용된 게 뭐냐? 킹 제임스 성경이죠. 그다음에 교리 구축, 개혁주의도 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교리가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뭐냐? 쉽게 틴데일 성경 쉽게 구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킹제임 성경밖에 없다라는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서 일단 일관적인 문자 해석, 문자적 해석 이거는 기계적 문자 해석 아닙니다.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해석이에요. 우리 일상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언의 문자적 성취 이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제, 동사의 시제 단어의 수 차이로 교리를 정립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르려면 우리가 성경이 이거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따르려면 결국은 우리 손에 이제 온전히 보존된 단어가 있어야 된다. 단어 레벨까지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평 본문하고 비평 본문의 번역본들은 본인들이 없는 구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제외를 하고 남은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성경과 세대주의 시스템은 성경을 최종권위로 인정하는 크리스천의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얻고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옮겨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걸림없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 기록이 쭉 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한다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자체가 막 빠져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선하게 이게 갖춰지게 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 엄청나게 그 날카롭잖아요. 그거보다 날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거보다 날카로워야 되는데 오류가 있고 빠진 게 있으면 그게 칼이 이제 이빨이 빠져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장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과 이 세대주의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장점은 일단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단어 수준까지,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1대1로 보존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확인할 능력도 없고, 사실 제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완전히 1대1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추가가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또 킹 제임스 성경은 또 자기가 추가한 거를 이탈릭체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이 드니, 이거 어떻게 엄청나게 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적 성취가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구나. 자신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보통. 특히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장로교에 있을 때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비유 상징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알았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제가 종말론을 공부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창세기,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스가랴, 에스겔, 이 모든 게 정말 톱니바퀴처럼,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하지만 정말 그 제일 비싼 시계가 뭐죠, 요즘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일 비싼 시계 뜯어보면 정말 정밀공학이 엄청나거든요. 그 톱니바퀴 이상으로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들었냐? 그래서 저도 그래도 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책들은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서, 와,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왜냐면 수준 차가 너무 나거든요. 정말 최고의 인간들이 쓴 책들이랑 이 책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이에요. 이거 정확도라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제 무신론 친구가 저한테, 너 죽었는데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래?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죠. 아니, 난 사기를 당했어도, 아, 그 덕에 나 일평생 마음 편하게 살았으니까,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그거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을 사람이 썼다면, 하나님 안 계시고 사람이 썼다면 난 그 사람을 숭배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한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예언들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런 강연도 하지만 이게 보이잖아요, 진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이랬을 때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또 반면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킹 제임스만 사용해서 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막 기계적 문자적 해석으로, 당연히 우리 사랑침례 교회는 이거랑 상관은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본학을 막 무시하는 듯한 막 이런 걸 해버리면 또 그걸로 공격을 받거든요. 이게 약간 제 느낌인데 이 창조과학하고 주류과학하고 약간 비슷한 구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보존 안 돼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본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라고 하죠. 근데 사본학은 가장 큰 원칙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칙은 경험적 확률적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니 그런 확률이 제일 높더라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본학을 거부하거나 이런다고 안 해요. 존중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 일생 일대의 결정을 할 때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킹 제임스 안에서도 또 막 이렇게 분열이죠. 막 1611이 좋으냐, 막 1769가 좋으냐. 제가 보기에 다 단어가 다 보존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시죠? 네. 네, 네.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정말 끝이 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사본학, 번역학 논쟁은 지금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겼으면 좋겠어요. 보통, 물론 이제 가르치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보통의 이 성도분들은 그거는 그냥 그분들을 이렇게 하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존중하지만 선택 근거로 저는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상식만 가지고 제가 논증을 한 거예요. 성경과 상식만 가지고 어떤 논란이 되는 건 제가 하나로 근거로 사용한 게 없습니다. 했을 때 문자적 해석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인을 계시를 하시는 거고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도는 단어 수준까지 보존이 돼야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신학 정립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제가 찾은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우리 손에 없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 다 있으면 뭐가 뭔지 뭐가 옳은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는 보존이 안 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 이것도 온전했다고 그래서 또 1대1로 무조건 다 해갖고 막 단어 하나씩 막 들이대면서 이거 틀리지 않냐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어가 다 들어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문제없이 다 할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 의미에서 단어 수준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세대주의 시스템 중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단어 수준으로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는 이거는 그냥 광신적 맹목적인 광신이나 무슨 이단적인 뭐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성경을 최종 권위로 놓고 상식만 사용했을 때 이렇게 믿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100% 보존됐다고 저는 입증 못해요. 저는 입증 못하고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그리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서 좋다고 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우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겼다는 말씀을 좀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옮겼으면 자꾸 뭐 이게 우수하다 저게 우수하다 하는데 전 옮겨왔지만 지금도 개혁신앙과 개혁성경을 나쁘다고 물론 비교해서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충분히 저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혁신앙과 개혁성경을 피해라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월등히 뭐 열등하다 아니면 뭐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쪽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도님들도 정말 신앙이 좋으시고 목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건 제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제 선택이 만약에 킹제임스하고 세대주의를 넘었는데 제 선택이 옳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를 사본학하고 번역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뭐합니까? 제 삶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한번 선택을 딱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삶으로 이거를 증명할 때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